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공언해온 크리스마스 선물은 새로운 대미 강경 노선 채택일 수 있다고 CNN 방송이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방송에 북한의 새 노선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경제 개발을 위한 제재 완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주체 사상에 대한 전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잘 안다는 소식통의 이 같은 전망은 조만간 진전된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등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해온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다려보기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소식통이 밝혔다면서 이 같은 자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정국과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허세를 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했다는 업적을 과장해왔으며 조만간 대북 정책의 심각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이 도달 가능한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정말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튼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불행하게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해상 유류 환적을 미 해군이 제재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 한다면 현재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튼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이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한중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으로 인한 양국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잠시 두 나라가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방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동력을 불어넣는 것을 중국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익이 일치한다고 시 주석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안전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확고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 원, 미화 약 17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제31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북한 마을 단위 통합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되는 기금은 재난관리 예방에 약 69만 달러, 식수, 위생 증진에 약 47만 달러, 보건활동에 약 56만 달러 등 총 20억 5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자금은 태풍 피해가 심각한 북한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마을 단위 피해 복구, 시설 개보수, 재난 대비 훈련 사업 등에 투입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한 내 이들 지역은 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자금은 대한적십자사가 집행해서 국제 비정규기구를 거쳐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와 반도체, 정보기술 제품 등 총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전격 인하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제품이 대상으로 최혜국 대우세율보다 낮게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중국 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수입 관세율 인하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단된 미북 대화는 중국은 물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은 싸워서 이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본국 송환 시한이 만료됐지만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미북 대화가 동력을 이어가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상황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정세 완화와 미북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55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현재 중단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국과 중국, 북한에 모두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한중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의 재개를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익이 일치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확고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계속적인 발전과 영내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한도는 아시아 내지 세계상의 분량의 국가.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양자 관계가 보다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회는 어렵게 얻은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두 나라의 교역과 인적 교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8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중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은 여섯 번째로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 이어 1시간가량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에는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은 싸워서 이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미국은 어떤 것에도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learly we think that the political solution is the best way forward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에스퍼 장관은 20일 국방부에서 마크 밀리 합참 의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분명 정치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중 첫 번째 역할로 미국의 높은 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I have two functions here, as I said before. One is to ensure 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for to fight and win.
필요하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높은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하며 자신은 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의 두 번째 역할은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과정을 다시 시작하고 외교 경로를 지속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떤 것에도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iscuss any intelligence or indicators or that sort of thing. We just don't do that. In the public sphere, though, North Korea has indicated a variety of things, and I think you're aware of all those.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Korea is one of those places in the world where we've always maintained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한국은 미국이 항상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해왔던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주한미군의 모토라는 설명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삼각협력도 강조했습니다.
The tripartite alliance, if you will,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rock solid. And I think it's prepared to defend.
밀리 의장은 미국은 언제든 미국, 한국, 일본의 국가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 하순 개최를 예고한 당 중앙회 전원회의를 통해 발표할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이달 말 개최를 예고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노선을 채택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4차례 열린 이 회의에서 북한은 2013년 핵과 경제 개발을 병행하는 병진 노선, 2018년에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전후해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과 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의 내년 대내외 노선을 이미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회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책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려는 성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So he's got to bring in his plan to the party meeting and seek their ratification.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대외 노선과 관련해 의견을 묻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한 형식상의 추인을 얻을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만장일치 형식을 빌려 예상치 못한 정책 실패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크게 신경 쓰는 세 종류의 청중이 있다며 일체성을 바라는 북한 내부, 압박을 통해 셈법을 바꾸려는 미국, 그리고 동맹 간 분열을 노린 한국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He's got three different audiences. He's got his internal audience where he wants consensu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예상된다며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전원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무력 완성 선전에 따른 북한 내부의 기대가 수년간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만큼 대내적 지지 재결집을 위해 소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이 그동안 공언해온 새로운 길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speculate that some of the more concrete elements of this new direction, this new policy direction.
북한은 그동안 연말 시한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셈법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요소들이 의제로 올라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4월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핵 동결 노선을 채택한 뒤 올해 1월 신년사에서 핵 동결 완료를 선언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강경 대외 발언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지가 소멸했고 이에 따라 핵무기 동결 약속을 전면 취소한다는 내용을 노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두면서 미국의 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조건부 핵 동결 철회를 노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2019년 한해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미국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먼저나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VOA는 연말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장기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비핵화 협상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북 실무협상이 두 달 가까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시작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미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미국이 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계획을 밝혔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2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약 8개월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지대한 관심을 모은 이 회담은 하노이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상당 부분 비핵화 의지를 보였지만 모든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은 부분적인 제재 해제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제재 문제와 함께 영변 핵시설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북한은 영변 폐기에 따른 제재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컷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북 간 견해차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And it looks to me like the US decided that it wanted to take a bigger step.
미국은 북한이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침묵하던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이딴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5월부터 단거리 미사일들을 잇따라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에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두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인 전날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23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둔 6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 DMZ 회동을 제안했고 이튿날인 6월 30일 판문점에서 사상 첫 남북미 정상 간의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물리선을 넘어서 우리 땅을 밟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당초 몇 분 동안의 짧은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고 두 정상은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합의했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two or three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2-3주 안에 양측 협상팀이 만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재개를 합의한 실무회담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협상 원칙에 동의할 것을 압박하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협상 교착 상태는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계속 발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은 실무협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thinks that he has some magic in relatio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만남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9월 9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하면서 미북 대화가 가까스로 되살아났습니다.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양측의 실무협상이 열렸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이 협상은 8시간 30분 만에 결렬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미국은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김명길 대사의 성명이 협상 내용이나 분위기와는 다르다며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 후에 다시 만나자는 회의 주최국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대미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미 담화와 성명을 쏟아내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동시에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잇따라 진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켈리 크래프트 미국 대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외교적 해법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미국은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이에 상응해 대담한 결정을 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안보리 회의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도 일축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6일 한국 방문 중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자신이 여기 한국에 와 있고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건 대표의 대화 제의에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비건 대표의 북한 접촉 무산으로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전 미북 대화 기회는 사실상 닫혔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한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두 차례나 만났고 실무협상도 열렸지만 모두 노딜과 결렬로 끝났고 미북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전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새해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BOA가 준비한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활발했던 정상외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은 올 한 해 북한과의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독자 제재 등을 통한 대북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며 미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안보리의 전열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싼 지난 1년의 움직임을 오택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한 해 미국의 특징적 대북 제재 전략은 신중한 압박입니다. 올해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 명단 지정은 총 5차례 이루어졌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화염과 분노 시절인 2017년 독자 제재 건수는 8차례였고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미국의 대북 제재는 1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급격히 경색된 미북 관계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지난 3월 21일 재무부가 올해 첫 조치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트위터를 통해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당시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Like I said, the president likes them. They want to continue to negotiate.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두 정상은 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후 재무부는 네 차례 더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은 올 들어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약 한 달 뒤인 6월 19일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회피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려는 북한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3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재무부는 7월 29일과 8월 30일, 9월 13일 각각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해 발표했고 이는 북한이 지난 7월 25일부터 집중적으로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쏘아올린 시기와 일치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로 대응한 것과 동시에 주목되는 건 압박 수위입니다. 총 5차례에 걸친 재무부의 추가 제재 대상 지정에서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은 군수공업부 소속 해외 파견 북한인 한 명에 대한 지정과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그룹에 대한 지정 등 두 차례입니다. 지난해 채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태 국가부의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등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인물과 해운사, 선박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을 강화해 대외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활동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졌던 건 선박 간 불법 환적과 사이버 활동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핵심 자금줄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지속적으로 이를 경고했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입니다.
Whether it's coal and petroleum products or luxury goods given to Chairman Kim's regime, it doesn't.
석탄이든 유류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들 손에 들어가지 않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염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영국과 프랑스 등 26개 나라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은 사이버 활동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최소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활동이 올 들어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라며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에린 조 국가정보국 사이버 위협 정보통합센터 국장입니다.
It's a relatively new thing and it's a, it comes with a variety of
북한의 활동은 비교적 새로운 수단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악의적 행동을 막기 위해 더 알아가야 할 사안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담화를 발표해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없는 한 대화는 없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유엔 안보리 내에선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광수앙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시 결정 근거 조선 준수 결의 상황 제출 부분.
미국은 현 시점에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후원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관리가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망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관리는 앞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며 대북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 정부의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 국무성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라는 자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북조선 같은 인권 유린 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 한다느니 하며 망발을 제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지난 18일 15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강압 채택시킨 것도 모자라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든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관계가 최대로 예민한 국면으로 치닫는 때에 이런 악담질을 한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새삼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최대로 예민한 국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때 미국에 대한 압박과 초조함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데스트로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Well,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I think the credible evidence that's coming out.
데스트로 차관보는 전날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5년 연속 채택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에서 나오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도 인권 기록을 비난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So my view is that there's nothing inconsistent with the president trying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s.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들과 관여하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도록 시도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협상의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 대부분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삼가고 있지만 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을 지속하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도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심각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정신과 가치, 정의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달 초 VOA에 미국은 북한 내 모든 이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라며 이 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 독일이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기 씨 살해 사건에 연루된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지 2시간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첫 소식부터 알아보죠.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또 독일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2020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두 나라가 즉각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국방 수권법에 어떤 내용 들어있길래 이렇게 두 나라가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가안보 상황과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한 해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상원을 통한 데 있어서 이어서 20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2020 국방수권법에는 북한, 터키, 시리아는 물론 현재 러시아와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이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된 제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각국의 구체적 어떤 제재를 부과한 건가요?
네, 현재 러시아는 이 발트해를 거쳐서 독일을 잇는 노드스트림 2 천연가스관 건설과 네. 이 터키를 연결하는 투르크스트림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나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사업 활동이 금지되고 미국 기업과 연계된 사업도 할 수가 없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 미국 정부 왜 이런 조처를 취하는 건가요?
예, 미국은 천연가스관이 건설되면 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의 하나로 천연가스 공급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부터 초당적으로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해왔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이번 조처에 대해서 러시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노드스트림 2와 투르크스트림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2일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국들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회를 박탈하고 자국산 에너지를 팔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 누구의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 사업을 이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독일 반응도 나왔나요?
예, 독일 정부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올리케 데머 독일 정부 대변인이 21일 미국의 조처를 납득 납득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앞서서 독일 의회에서 미국의 국방 수권법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치외 법권적인 제재를 가하려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독일은 유럽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수출하는 나라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정도고요.
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은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이 노드스트림2가 건설되면 이제 그럼 더 많은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발트해 해저를 지나서 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1200km 길이의 천연가스관인데요. 완공되면 이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천연가스 4분의 1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천연가스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갈등을 겪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하면서 군사적인 긴장 상태까지 치달았습니다. 러시아는 그간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로 가스를 공급해 왔는데요.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크림반도 병합 문제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 천연가스관 문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듬해부터 노드스트림2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럼 우크라이나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크라이나는 올해 말로 러시아와 가스 공급 계약이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노드스트림2 건설 사업에는 러시아와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에너지 화학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한 스위스 건설 사업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사업 강행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차질이 빚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카쇼기 씨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5명의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우디 법원은 다른 관련자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카쇼기 씨가 피살된 지 1년이 좀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으로 미국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던 자말 카쇼기 씨가요. 지난해 10월 2일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사우디 정부가 파견한 암살팀에게 살해됐는데요.
네.
사체가 끔찍하게 훼손된 데다 이 사건의 배후에 사우디 왕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뉴스로 부각됐습니다.
예, 그 사우디 왕실 개입 의혹 어떻게 제기된 건가요?
예, 카쇼기 씨는 평소 사우디 왕실 특히 사우디의 실세인 모하마드 빈살만 이 왕세자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써서 사우디 왕실의 미움을 샀다는 의혹입니다.
네.
카쇼기 씨를 살해한 사람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측근들로 유엔 독립조사위원회나 미국 중앙정부국도 빈살만 왕세자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과잉된 충상에서 나온 그릇된 행동이라면서 선을 걷습니다.
이 당시 사건으로 미국과 사우디 관계도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 정부와 무기 수출과 에너지 관련 기업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카쇼기 씨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들끓고 미국 정가에서도 사우디를 제재해야 한다는 비난이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한편 사우디와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빈살만 왕세자는 줄곧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월에는 자신이 시킨 일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발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모든 일은 자신의 감시하에서 일어난다면서 사우디 정부를 위해 일하는 개인이 벌인 일도 그에 따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사람 모두 8명이었나요?
사건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모두 11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요. 네. 이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방 매체들과 인권단체들이 카쇼기 씨 살해 사건에 책임 있는 것으로 지목한 이 사우디 왕실 고문 사우드 알카흐타니 수석 보좌관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당시 사건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정보 책임자는 어떤 판결 받았습니까?
네, 아흐메드 알아시리 전 정보기관 부책임자도 이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카쇼기 씨 피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온 아그네스 칼라마드 유엔 특별보고관이 23일 트위터에요. 사우디 법원의 판결은 정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한 일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뒤에 90분 만에 백악관이 군사 원조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공공청렴센터 CPI가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CPI는 정보 공개법 을 근거로 소송을 내서 해당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가 또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까?
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가안보담당 마이클 더피 씨가 일레인 맥커스커 국방부 차관 직무대행 등 국방부 고위관리들에게 보낸 이메일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보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전국의 계기가 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좌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를 전후해서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군사 원조를 지렛대로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지난 1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이 두 가지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이 같은 이메일이 공개된 데 대해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새로 증인들을 불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2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폭발력 있는 이메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더피 부국장의 증언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두 정상 간 통화에 앞서서 이미 정해졌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난 18일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하면서 이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소속 당인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면서 새로운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내년 1월에 상원이 개원하는 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재판 규정이 나올 때까지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원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면직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현재 53대 47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힘든 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국정연설 일정이 나왔는데요.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 2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년 국정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는 도중 또는 직후에 열릴 가능성이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황해 남북도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1도, 강계는 최저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최고는 영하 3도, 해주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6도, 개성은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맑은 가운데 곳곳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6도, 장지는 최저 영하 21도까지 떨어집니다. 최고는 영하 5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산 지역은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9도, 청진 최저 영 선봉 지역은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0도입니다. 원산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공언해온 크리스마스 선물은 새로운 대미 강경 노선 채택일 수 있다고 CNN 방송이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방송에 북한의 새 노선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경제 개발을 위한 제재 완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주체 사상에 대한 전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잘 안다는 소식통의 이 같은 전망은 조만간 진전된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등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들의 시각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CNN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다려보기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소식통이 밝혔다면서 이 같은 자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정국과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허세를 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했다는 업적을 과장해왔으며 조만간 대북 정책의 심각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에 도달 가능한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고 공언하지만 정말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튼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불행히도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해상 유류 환적을 미 해군이 제지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 한다면 현재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튼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이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한중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등으로 인한 양국 간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잠시 두 나라가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길 기대한다며 방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동력을 불어넣는 것을 중국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익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데 확고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 원, 미화 약 17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제31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북한 마을 단위 통합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되는 기금은 재난관리 예방에 약 69만 달러, 식수 위생 증진에 약 47만 달러, 보건 활동에 약 56만 달러 등 총 20억 5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자금은 태풍 피해가 심각한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마을 단위 피해 복구, 시설 개보수, 재난 대비 훈련 사업 등에 투입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한 내의 이들 지역은 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자금은 대한적십자사가 집행해서 국제비정부기구를 거쳐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와 반도체, 정보기술 제품 등 총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전격 인하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제품의 대상으로 최혜국 대우 세율보다 낮게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중국 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수입관세율 인하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